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했죠. 그 반응을 기준으로 반응 이전의 설교 그리고 반응 이후에 다시 한번 했던 두 번째 설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반응 이전에 했던 설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설교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38절부터 나오는 반응 이후에 다시 이어서 했던 후반부 설교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권면을 담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선포,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짧지만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38절을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권면을 청유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내용은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에 죄인들이 와서 반응을 했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권면을 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던 사람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을 향해서는 폭력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갈취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쭉 선포를 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둑질을 하는 것, 간음을 하는 것, 악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하는 내용이 너희가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풀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여지껏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 심지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그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도둑질하던 사람 그 삶을 그만두고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둑질하던 놈이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여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하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한두 가지를 요 명령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냥 읽고 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표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드리러 갔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제사를 들어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를 믿는 건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가라, 성전으로 가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구약적인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에 속해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장로교를 다니시다가 그 교파로 옮겨간 분이에요. 그 교파는 순복음 계열에 속해 있는 미국에서 넘어온 교파인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교파의 정식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분 얘기가 잘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침례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한 다음에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새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주 담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건 다 올바른가? 베드로가 그럼 틀릴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부족한 분인데 틀린 게 왜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는 항상 기준을 삼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삽니다. 기준 삼는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그게 세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뭐 세례나 침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 예수님 명령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나는 지금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건 이거는 온전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저는 그거를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사람이 내가 올바르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올바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간 독특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볼 때에 그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권면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구체적인, 가장 직접적인 선물이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문자로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싸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 논리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성령님을 받는 것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는 건 방언을 받는 건 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함께 더불어 오는 것이지, 또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는데 은사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왈가왈부하고 싸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도 당연히 받겠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만 선물로 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선물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한 가지만 설명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한 가지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주신 선물들도 받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풍성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어떤 위로, 여러 가지를 다 받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누가 이 은혜를 받는지를 선포를 했어요. 이 39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첫 번째로는 너희, 두 번째로는 너희 자녀, 세 번째로는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이란 누구냐면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너희에게, 너희 자녀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선포한 거예요. 대상을 굉장히 넓게, 성전에 온 사람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참석도 안 하지? 어떻게 절기가 있는데 자기 생활이 바쁘다고 절기를 지키지 않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선포할 때는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절기를 지키러 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입장이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범죄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건, 아니면 여기 오지 못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자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 뒤에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 출발점입니다. 첫 출발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더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반응 내용은 내일도 좀 더 볼 텐데요.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략도 있고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참 우리는 다 숫자에 약한지라 3천이라는 숫자에 눈이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저는 뒤로 안 넘어가져요. 야, 3천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이 3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3천명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3만 명도 넘을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량한 사람들, 믿으려고 막 작정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교회 안 데리고 가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3천명 대기하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앞에서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제가 찔끔찔끔 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완벽한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는 참 훌륭한 설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설교는 아닙니다. 동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설교자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을까? 설교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설교자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자가 썼던 책을 읽고 참 감명 깊게 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와는 신학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버드 신과대학의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 신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출애굽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과연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내용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베푸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충분한 설교는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그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후반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여기에 예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여기까지의 반영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우리가 받았고 여러 각양각색의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른 사도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새겨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이 가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